오늘 같이 말씀 룻기서인데요. 룻기 롯하고 룻이 다르죠. 룻기 1장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서 보겠는데요. 오늘 이제 룻기 1장에서 4장 전체적인 내용을 보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가요? 22절까지만 21절까지만 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룻기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젖는 자께서 나를 매우 괴롭게 대우하셨느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젖는 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시니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원받은 자들이 참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것을 고백하기 원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룻기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제목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회복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룻기는 그 탈무드 기록에 의하면 저자가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룻기는 주전 한 1000년경 대략 1000년경 중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재판관 시기가 거의 끝날 때쯤에 그 이제 어떤 그런 그 배경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룻은 이 다윗 왕과 또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계보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참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퀴즈를 참 좋아하죠. 우리 교회 분들은 예수님의 그 계보에 이방 여인이 그 네 명 나오죠. 예, 첫 번째 누구죠? 예? 예? 사마리아 여인? 예. 예. 아, 이 선물을 못 드릴 것 같네. 예, 그 예수님의 그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지는 않죠. 예수님의 계보에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그 유다의 이제 며느리였던 다말, 그리고 이제 또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말씀의 룻. 그리고 또 한 명이 누구죠? 예? 바세바. 예, 바세바가 되는 거죠. 예. 또 성경에는 그 이제 이 그 성경 그 성경 책 이름 중에서 여자의 이름을 딴 책이 두 개 나오죠. 예. 첫 번째가 룻이고 두 번째가 에스더. 예, 그렇습니다. 이 룻은 유대인과 결혼한 그 이방인으로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지만 이것이 이제 유대인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은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졌고요. 1장에서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베들레헴 유다에 있었던 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옴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이제 자녀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생겼을 때 이제 모압 땅으로 가는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보여 주고 있고요. 2장에서는 이제 룻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자녀들이 결혼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며느리가 룻이죠. 이 룻과 함께 나오미가 자신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친족인 보아스를 만나는 내용이 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이 룻과 보아스의 어떻게 보면 로맨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친족의 의무를 다해달라는 그 요청을 하고 또 이제 보아스가 그것을 이제 4장에 가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는 또 그리고 자녀를 얻게 되는 내용이 이제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룻기의 핵심장 그것은 어디가 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룻을 다 읽어봤으니까 룻기의 핵심장은 어디일까요? 핵심장 핵심장은 아무래도 이제 1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 여기에 이제 그 룻이 이제 하나님께 이 어떤 그 고백하는 그 고백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는데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룻의 고백이 있는 1장이 핵심 장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핵심 구절 룻기에서 핵심 구절은 1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4장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교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내게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이 룻기에서는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제 상당히 중요한 단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이 친족이었던 그 보아스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그 구속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가알이라는 아마 이제 제가 기억이 가알인데 그게 구속이라는 리딤 영어로 리딤이죠. 이제 그 언어와 동일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리딤이라는 건 이제 물려서 이제 되돌리는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되돌려 받는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룻기에서는 이 친족이라는 단어가 14번 정도 나온다 그랬네. 하여튼 그 제가 이제 기억으로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이제 제가 룻기인데 룻기에서 룻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이제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제 같이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고백은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 유다를 떠나서 모압 땅을 갔다가 이제 거기서 남편이 죽고 이제 자녀들이 다 죽고 그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유다로 돌아와서 이제 돌아왔을 때 거기 있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미를 향해서 나오미다 이렇게 외쳤을 때 나오미가 이제 그들에게 한 그 어떻게 보면 대답 고백 어떤 그런 건데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이 이제 무슨 뜻이죠? 나오미라는 뜻이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마라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마라는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왔나요? 쓴물 이제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다가 거기 가서 이제 물을 찾았는데 물 먹다 보니 거기가 마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마라 쓴 물이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원래 나는 나오미인데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예. 이제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를 이제 보면 이게 이제 그 마음 그 자신의 인생이 이제 나오미가 아니라 이제 지금은 마라 지금 현재 상황은 마라 정말 쓰디쓴 인생을 살고 있는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오미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 이것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나오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믿으면 뭐 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을 받고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복의 그 개념이 틀리잖아요. 구약은 그야말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뭡니까? 좋은 남편 만나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쉽게 말하면 정말 그 세상이 누릴 만한 어떤 그런 많은 복들 이런 것들이 구약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복들. 근데 이제 신약은 좀 다르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나오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복이 지금 자신에게는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이제 원망하는 그런 나오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나오미라는 사람, 나오미라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나오미의 관점에서 이 나오미의 인생을 좀 보고 우리가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이 나오미의 인생을 좀 비교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러분들이 좀 그 혹시 룻기를 안 읽어보신 분들은 좀 제 얘기를 들으면서 좀 중간중간에 한번 룻기를 좀 살펴보십시오. 베들레헴 유다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결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장 1절에 이제 보면 나오죠. 당시로서는 이제 평범한 그런 여자의 생활이었죠. 여러분 그 나오미가 살았던 시대에 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 행복, 안식 이게 뭘까요? 예? 예. 자식. 일단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남편을 만나야 되죠. 남편만 안 만나고 자식을 낳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야 돼요. 그것도 어떤 남편? 돈 많은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잘 빼고 있고 다니고 참 돈도 잘 쓰고 결혼하고 나보니까 돈이 없대는 거예요. 완전 속은 거죠. 그런 사람도 혹시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내막을 다 겉으로는 그냥 번지르르하게 요즘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속아 사는 사람들. 어찌 됐든 간에 이 나오미는 좋은 남자를 만난 것 같아요. 왜 좋은 남자입니까? 돈이 많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남편이 엘리멜렉이. 거기다가 아이도 둘을 낳았어요. 근데 이것도 다 남자만 낳았어요. 구약의 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자 10명 낳는 것보다 구약적인 의미를 말씀드린 겁니다. 남자 한 명 낳는 게 지금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낫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지금은 구약에는 그런데 여자 10명 낳아도 남자 한 명 못 낳으면 구약 시대에서는 그래도 좀 이렇게 대우받긴 좀 어려운 근데 남자를 두 명이나 낳았으니 좋은 남편 만나서 남자 두 명 아들 낳았으니 아, 이게 얼마나 복을 많이 받은 겁니까? 정말 그 유복한 가정을 이뤘고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혼 이후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베들레헴 유다 이제 그들이 살고 있었던 데에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근이 나오미의 가정은 돈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돈이 많으니까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했단 말이죠. 근데 기근이 드니까 사 먹고 싶은데 돈은 있는데 사 먹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싶고 예, 가서 포도도 사고 싶고 과일도 마음대로 사고 싶은데 포도가 없어. 예, 저게 포도를 좀 좋아하거든요. 예, 냉장고에 한 박스는 최소한 놔둬야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쌀이 있어야 밥을 지어 먹죠.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이 좀 먹을 것이 있는 그 모압 땅으로 이제 잠시 피신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열두 지파에게 이렇게 지정해 준 땅들이 있잖아요. 거기 살라고 했는데 거기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먹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오미는 남편이 가재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이럴 땐 남편의 말이 너무 고마운 거죠. 평소 때는 왼수 같아도 이럴 땐 남편이 야 먹을 거 없으니까 빨리 절로 가자 그럴 때 아내가 못 이기는 척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나오미도 좀 못 이기는 척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제 아마 이 기근이 왜 들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이 재판관기 시대를 보면 우리가 그 시기를 보면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26장, 27장, 28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주시거나 이런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가 이러한 기근이 있었던 것은 이제 어떤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의 의미가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나오미는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가족들은 이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재판관기가 사사기가 이제 끝나고 바로 사사기 룻기 이렇게 가잖아요. 재판관기 룻기. 근데 재판관 시대가 끝나는 그 21장 25절에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믿음이 없었던 거라기보다는 엘리멜렉이나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기보다는 이제 그들의 이제 믿음의 기준이 상당히 낮아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얼마 동안은 풍족하게 삶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가서 원하는 거 사 먹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누리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게 남편이 죽었다라는 거 당시로서는 이 남편은 여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것도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었다. 이것은 뭐 오늘날 같은 시대라면 인터넷 있으니까 뭐 멀리 있어도 멀리 있는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뭐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소식 전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가서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이 모압 땅에서 이 장례를 치르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쓸쓸하게 이런 그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들이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크게 어려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나오미가. 그런데 남편을 잃었다라는 것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었겠죠. 한동안은 어찌할 바를 몰랐을 텐데 나오미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자녀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에이, 어차피 왼수 같은 남편. 뭐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겠습니까? 어차피 남편을 볼 때 좀 어떨 때는 사랑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또 왼수 같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뭐 지금만 그랬겠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남편이 좋은 돈 가지고 좋은 거 해줄 때야 이뻐 보이지만 말 안 듣고 막 서로 막 싸우고 그러면은 말 안 듣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좀 싸우고 그러면은 왼수 같아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자식들이 있으니까 자식 보면서 위안을 삼고 좀 그 모압 땅에서 이제 삶을 좀 더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들이 한 명, 두 명 다 죽은 거예요. 나오미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의지했던 사람이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나마 돈은 좀 있었고 또 자녀가 있었으니까 그 버티는 힘이 좀 됐었겠죠. 그런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으니까 이제 버틸 힘이 없었던 것이죠. 나오미는 이제 아마 이제 그러면서 이 남편이나 자녀들이 이제 죽기 전에 이제 병이 들었을 것이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돈들을 아마 많이 다 허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사실은 남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도 잃어버렸고 자식들도 잃어버렸고 이제 가지고 있는 돈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 모압 땅에서 구걸하느니 그래도 우리 고향에 가서 구걸하는 게 낫다. 이런 심정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나오미는 참 세상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에 모든 사람이 부러운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나오미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비참한 상태에 이른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존심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형편이 된 것이죠. 나오미의 상태를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의미가 더 이상 없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제 무슨 의미로 삽니까?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이때 나오미의 고백이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고백인 거죠. 하나님,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망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대적하셨잖아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가 둘 있었죠. 오르바와 이제 룻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르바하고 룻에게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안식을 얻어라. 그리고 이제 혼자 갈라 그랬어요. 혼자 살면 구걸을 해도 뭐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살다가 안 되면 그냥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혹이 하나 딸려온 거예요. 굳이 룻이 가겠대요. 솔직히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 혼자 몸도 간수하기가 어려운데 이 젊은 여자가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이 모압 땅에 남아서 좋은 남편 만나면 되는데 굳이 따라오겠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겠어요? 야, 하나님 얘기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 얘기할 분위기가 아니다. 얘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겉으로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인생 최대의 절망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룻만 안 왔어도. 왼수 같은 룻인가요? 겉으로 표현 못했겠지만. 이제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나오미 인생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간 거,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10대까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압 땅, 모압이나 암몬은 사실은 이방인이고 또 그 모압 땅이 먹을 것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축복을 그곳에 가서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기가 재판관기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이었고 당시로서는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 특히 우상 숭배나 이런 일도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했던 그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기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을 이제 또 어떤 그 다루기 위한 어떤 그 징계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면 나는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좀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요 징계를 좀 잠깐 피해서 제가 좀 다른 곳으로 갔다가 오겠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가 잘못을 해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가 매를 듭니다. 그런데 자식이 뭐라고 합니까? 나 때리지 마세요. 나 때릴 거면 나갈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습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징계가 싫은 거예요. 좀 편한 곳으로 좀 가다가 좀 쉬었다가 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때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누구를 원래 그러거든요. 부모님이 막 때릴 때요.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도 화가 났을 때 그때는 맞으면 엄청 많이 맞아요. 근데 잠깐 피해있다가 오면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좀 덜 맞긴 해요. 이런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저도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부모님께 많이 혼나봤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엘리멜렉하고 나오미도 하나님 징계를 하시는데 사실은 이때 징계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징계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좀 근신하면서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잠깐만요 어디 때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좀 밖에 좀 나갔다 올게요. 그러고 지금 모압 땅으로 잠깐 피신한 것입니다. 물론 그 나오미의 판단보다는 엘리멜렉의 판단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왜 죽었는지는 자세히 설명이 안 나와 있는데 남편이 죽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또한 나오미는 나오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이죠.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혼내니까 그것을 피해서 갔는데 더 큰 재난을 만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물론 부모가 자녀 때릴 때 자녀가 뭐 도망갈 수도 있겠죠. 육신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혼날 때는요 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도망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재난을 만난 거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죽었으면 이쯤 되면 아,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돌아가야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때 보니까 남편이 죽었는데도 모압당을 떠나지 않습니다. 두 아들이 그 모압당에서 결혼을 합니다. 물론 이때도 나오미의 의지보다는 두 아들의 의지가 더 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 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압 여인들을 이제 중에서 아내를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며느리를 얻어준 것보다는 그들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자식들이 그곳에 있어 보니까 아, 이스라엘보다 더 이쁜 여자들이 여기 많고 살만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아, 굳이 뭐 하려고 이스라엘 갑니까? 내가 점 찍어둔 그 여자가 여기 있는데, 어머니 나 여기 있을래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갔는데 더 큰 재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남편과 자식과 재산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 뭐 설상가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없인데 겹친 거죠. 완전히 뭐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이죠. 이때쯤 되니까 나오미가 하나님 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에서 점점 더 멀어진 생활을 했었고 결국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람은요, 원래 없이 사는 사람은요, 그냥 없이 살아도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집에 살다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다가 그거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럼 살기 힘들어요. 예, 네, 남들이 다 밥도 해주는 거 먹다가 내가 하려고 해보세요. 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휴양에 가면 우리 자매님들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남들이 해주는 밥, 이거 너무 좋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오미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매우 억울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징계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서 살고자 할 때 그의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의지해서 살고 남편을 의지해서 살고 자녀를 의지해서 살 때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지는 안개를 붙잡고 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남편 믿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부터 남편, 자식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 어리석음, 이것이 돈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는, 환경이 자신에게 유리하고 어려움이 없을 때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한테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같이 돈이 좀 없는 사람한테는 세상이 살기 힘들죠. 돈 많은 사람한테는 세상이 살기 너무 좋은데요. 제가 뭐 이걸 다 경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리는 것, 거기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옷과 보석들, 세상적인 성공, 명예, 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현혹합니다. 좋은 거야. 누려봐. 예. 하나님 징계하시면 잠깐 피하면 돼. 인간은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죠. 나 건드리지 마세요. 차라리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진 거 많고 아는 거 많고 내가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가기보다는 지금 이대로의 삶에 그냥 머물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제발 날 건드리지 마세요. 나오미는 자신이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룻기 1장에서 이제 나오미가 망한 상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끝났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말 안 듣는 사람은 혼내는 분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4장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실 때 자녀를 혼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의 결론을 보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서 보겠지만요. 하나님의 참된 의도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의도가 자녀를 혼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녀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일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오미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은 거 이것은 나오미에게 슬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남편을 죽여서라도 나오미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남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은 미워서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화가 나서 때릴 때도 물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부인하진 않죠. 그러나 근본적인 부모의 마음은 자녀를 사랑해서 매를 드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부모를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에는 징계와 사랑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십자가는 은혜와 공의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징계하였을 때 이것은 단순히 징계로만 보면 안 돼요. 이때도 나오미는 돌아가지 않았죠. 자녀가 죽었습니다. 자녀가 또 1장 5절에 보니까 자녀가 한 명 죽고 두 명 죽었습니다. 이것 또한 나오미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징계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 이래도 안 돌아올래?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로 돌아와라.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은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나오미에게 벌어진 일들이 나오미에게는 슬픔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죠. 어떻게 남편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매정한 사람이군요. 예,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100년을 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 10년을 사는 것이 더 값지다라는 거,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관점을 놓치기 때문에 늘 육신을 붙잡고 살게 되고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이 어려움이 있고 내 형편이 조금 힘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이스라엘 땅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때 그 여인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라는 것을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나니라. 나오미가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것이 우연일까요? 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들려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얼마나 강한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에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육신이 굴복되지 않아서 죄 짓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자기 부인이 안 되느냐, 아직 죽음을 완전히 맛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혹이 하나 딸려왔어요. 룻입니다. 아유, 왼수 같은 룻. 나오미 입장에서 그렇게 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해서 나오미를 회복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룻은 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룻에게 왜 이러한 마음을 룻이 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룻도 모압 땅에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룻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오미를 그냥 하나님 고백하고 그냥 모압 땅에 있으면 되죠. 왜 나오미 따라갈까요? 예, 네.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신 거예요. 네. 이것이 여러분 그냥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룻이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보아스를 만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제 그 곡식을 줍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성경은 이제 우연히 그곳에 갔다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뭐 계획이라기보다 예비하셨다고 말씀드린 게 낫겠죠? 예,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예. 보아스를 만났는데 이 보아스가 부자였어요. 어떻게 이 부자인 보아스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예,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보아스에게 자기의 이 나오미의 땅, 엘리멜렉의 땅을 물러달라, 기업을 물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요청했을 때 보아스의 마음이 흔쾌히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 이건 젊은 여자니까 좋아서 결혼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보아스가 아닌 더 가까운 친족은 이것을 거절했어요. 왜? 자기의 재산이 손상을 입을까 봐. 보아스는 기꺼이 자기의 재산이 손해를 입을지라도 기꺼이 룻을 받아들이기로. 왜 그렇습니까? 이걸 잠깐만 좀 설명드리면 엘리멜렉이 잃어버렸던 땅을 자신의 친족이 돈을 지불해서 땅을 되돌릴 수 있어요. 이것이 기업을 무르는 거. 이것은 이제 리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것을 룻과 결혼하면서 이것을 대신해 준 거예요. 그럼 이 땅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 땅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 가족의 땅이 보아스 땅 되는 거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보아스의 자녀가 아니라 나오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손해보는 장사인 거죠. 그런데도 이런 마음을 누가 갖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갖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우연 아닙니다. 룻과 나오미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룻이 자녀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녀에 대해서 보니까 이 자녀 나오미는 자기 자식들한테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할머니가 손자를 보는 거 이거 엄청 기쁘죠.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는 이게 더 특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자녀는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자녀가 여러분 보세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땅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받아도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겠죠. 계보가 자녀를 준 것은요, 이거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가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살 때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고 얼마나 많은 후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많은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으로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자녀를 위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진짜 드릴 말씀,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죄송합니다. 좀 많이 길어지는데 우리 교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그리고 20분 더 하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실족할 수 있는데 핵심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이제 기근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그들이 이제 징계의 가운데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미와 룻과 나오미에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복을 주신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룻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지만 이 나오미 개인을 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 넘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되기까지 나오미가 한 일이 뭔가요? 나오미가 뭐 했어요? 나오미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그때 그 여인이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빵을 주셨다는 것을 들었으므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자기의 며느리들과 함께 일어났다. 나오미가 한 거 딱 한 가지 잘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에 잘한 거, 이거 하나 잘한 거죠. 나오미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보다도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일어섰다는 거,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에이 이제 가봐야 뭐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죽든 살든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일어나서 갔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나오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결단을 내린 나오미에게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룻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보아스를 예비하셨고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결국 룻을 통해 손자를 보게 합니다. 나오미의 원망과 회복을 볼 때 이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저는 그것을 이제 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볼 때 이것이 긍휼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긍휼, 이제 영어로 mercy죠.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은혜와 긍휼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은혜와 긍휼은 참 이것을 구분 짓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범주 안에 이제 이 긍휼이 좀 들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전체적인 공부를 해볼 때 이제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그래서 이제 은혜를 그 에스라 성경 사전에 보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행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이것이 긍휼이 아닌가. 그러니까 은혜와 긍휼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구분 지을 때 은혜는 쉽게 말하면 이쁘게 봐주는 거,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 이 긍휼은 그 베이스가 불쌍히 여기는 것, 동정심을 갖는 것, 이런 것이 있어요. 그 긍휼의 뜻이. 이 부분은 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좀 긍휼이라는 관점에 좀 그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9장 19절에 룻이 아니라 롯과 관련해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주의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내가 산으로 도망할 수 없나이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때 롯과 가족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동성애가 만연했고 정말 온갖 악이 가득했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소돔아이스트 이 소돔과 고모라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완전히 멸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롯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재앙을 쏟을 때 죽어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시고 또 롯을 긍휼히 여기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롯이 비록 그곳에서 죄짓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긍휼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이것이 은혜로도 설명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저는 충분히 설명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줍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게 참 은혜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쁜 사람은 떡 하나 주죠. 그렇죠. 근데 불쌍한 사람도 떡 하나 더 줍니다. 불쌍하니까. 저 우리 진수 보면은 그냥 하나 더 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십시오. 긍휼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은 10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100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내가 좀 잘못 행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가는 길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세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잘 못해도 그거 가지고 우리를 그냥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최선을 주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인생 가운데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잘한 거 없는데요, 예, 하나님이 예, 더 많은 것들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게 해주고요. 뭐 제가 더 잘한 거 없어요. 근데 더 많은 인정을 받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하고 이 어떤 경쟁을, 영업이나 이런 데서 경쟁을 하는데 제가 아는 것도 부족하고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 이기게 해주세요. 물론 세상 사람들의 어떤 영역 경쟁에서 제가 돌아서 보면은 제가 뭐 잘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뜻에서 정말 너무 풍성하게 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로도 설명이 되지만 이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의 연약함을 아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나오미에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돌아간 거. 그거밖에 한 거 아무것도 잘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죠.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에가서 에레미야 3장 22절에 보니까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은 그 긍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32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오 주여 우리가 주께 소망을 두는 대로 주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의 긍휼은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에게 복이 되는 일들을 해주십니다. 시편 59편 10절을 보니까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소원이 내 원수들 위해서 이루어짐을 보게 하시리리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원수들 앞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만족하게 만들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만듭니다. 시편 90편 14절에 보니까 오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넘어져도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나오미 데려가실 수 있었잖아요. 왜 안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시편 94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 오 주여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드셨나이다. 예레미야 애가서 3장 아까 22절인데 지금 32절에는 그러나 그분께서 괴롭게 하실지라도 자신의 많은 긍휼에 따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나오미에 대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오미란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공부하면서 아 하나님의 긍휼이시구나. 그리고 그런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 삶을 보니까 나오미의 삶하고 별로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긍휼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진짜 말씀을 마시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한 일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간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지 못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로 갔죠. 룻기 4장 14절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내게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가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녀의 봉양할 자가 되리니 너를 사랑하며 내게 일곱 아들보다 더 낳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도다 하니라. 예, 내 노년이죠. 예. 룻기가 다 끝날 때까지 이러한 은혜를 입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나오미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럴까? 왜 나오미가, 물론 나오미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과정을 보면 나오미의 삶이 변화되는, 고백이 변화되는 것들을 룻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나오미의 마음이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 나오미의 고백이 이것이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욥기 42장 5절 6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귀로 듣는 것을 통해 주께 대하여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티끌과 재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주님, 이전에 제가 주님을 잘 몰랐군요. 그랬을 때 제가 주님을 원망하는 걸 사람들 앞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감히 고백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조차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까지 하나님 원망했군요. 욥의 마음, 이것이 나오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시편 21편 7절에 보니까 주님의 긍휼을 맛본 사람은 주님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왕이 주를 신뢰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긍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과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해주셔서 받게 해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고, 누구라도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긍휼이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우리가 잘한 거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나오미의 삶을 볼 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려웠던 적이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고 또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 이것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마치고 우리 잠깐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